서울에 살면 특별히 좀 억울한 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가끔 친척이 올라오죠. 올라오면 평소 못 먹던 음식을요 일부러 사 먹이기도 하고 평소에 구경 안 가던 곳을 억지로 데리고 가면서 구경을 시켜서 보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 지리 다 아나요? 모르긴 몰라도 요 동네밖에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뭐 서울에 좋은 데 많대도 가보지 않은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친척이 올라왔으니 내 때문에라면 안 가지만 이 친척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키고 정말 맛있는 것도 사 먹였습니다. 그 친척이 시골에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서울에 갔더니 이렇게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더라 이러면 참 고맙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야, 잘 먹고 잘 놀고 살더라. 잘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은 데 다 다니면서 정말 잘 살더라 이러면요, 속이 몹시 상합니다. 왜? 평소에 그렇게 잘 다니는 줄 알아요? 평소에 그렇게 잘 먹고 있는 줄 알아요? 평소에 애껴가며 못 먹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하는 거는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좀 비슷한 거 있죠? 특히 뭐 자기 자녀 말고 또 형제들 돌볼 때 말이죠. 평소에 못 먹고 안 먹고 아껴가면서 공부시켜놨는데 공부 다 잘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감사하는 분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실망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라고 여기고 그냥 베풀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내가 참 정성들에 그렇게 도와주고 은혜 베풀고 해줬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도 가끔은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실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억울해 보이는 사람들이 꽤 나오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구상을 하면서 저보고 한 얘기가 시리즈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 게 참 이상하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쭉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성경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억울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러면 시리즈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참 억울해 보이는 사람들, 평소에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급한 것 중에 빠진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적어도 3월 달까지는 이 제목으로 갑니다. 혹시나 빠진 거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억울하죠?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억울하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이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꿈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요. 그 바위 두 번 찼다고 너 들어가지 마. 그게 그리 억울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도요. 하나님은 괴가 넘어지는데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억울해 보입니다. 롯의 처. 아, 뒤를 한번 돌아봤다고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야 합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 합니다만은 이름 없는 어느 늙은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에 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참 놀라운 이적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돌아오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 데려와서 먹이라 하더라. 따라갔어요. 그 따라간 죄로 사자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아니, 자기도 하나님의 사자라는데 천사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데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우리가 생각 못한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석 달을 못 가고 미천이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협조를 좀 하셔서 3월 달까지는 별 탈 없이 가도록 좀 도와주셔요. 오늘은 우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죠. 아,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가는데 무슨 군사를 3만 명씩이나 동무들 합니까? 그것도 전국에서 뽑아 모은 용사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빼앗겼던 겁니다. 빼앗겼던 건데 이것이 저절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보관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보관된 장소가 블레셋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6장 앞에도 그렇고 6장 뒤에도 7장 8장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하고 블레셋 지역 가까운 곳으로 갔다가 자칫하면 블레셋과 크게 한판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대비해서 한 3만 명을 모아서 궤를 가져오려고 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뽑아 모음으로 해서 저 지파별로 전부 단합하거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적인 차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갖 예의를 다 갖춘 것 같아요.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 아주 정성을 들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뭐 고적대처럼요. 악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악기 치고 노래 부르면서 다 근사한 행렬을 이루어서 새 수레에 싣고 이 궤를 모셔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큰 사고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를 다윗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옮기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훗날 다윗이 깨달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의 잘못이 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레에 싣고 옮긴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끝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란 말이 나오고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나오죠. 15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을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도 부르고 악대를 연주해가면서 거대한 행렬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춘다고 갖췄는 것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 나름대로의 온갖 정성은 전부 헛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동기, 좋은 목적, 헌신적으로 열심히 악무로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은 뭐냐, 그러니까 웃사가 그걸 손으로 잡은 것. 아니, 이 소가 뛰어서 이게 굴러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잡아야지 어떡합니까? 어쨌든 잡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만지면 죽을 것이니 절대 매지 말라고. 매기만 하고 만지지 말라고. 만지지 못하도록 아예 괴 양 그 귀퉁이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 이 괴 이 뭐라죠? 긴 짝대기입니다. 폴. 짝대기를 꽂아서 들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웃사의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 잘못이라고 한다면 매지 않고 수레로 옮긴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걸 손으로 잡아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그를 치셔서 죽게 맞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되는 것. 이 괴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상징하는 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손상시키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죄 지은 우리와의 관계가 실제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뭐 용서하고 봐주고 이럴 겨를 없이 범죄한 인생은 즉시 죽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에 피를 토하고 죽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피토할 겨를도 없이 적극적으로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은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사의 행동을 보면요. 그건 뭐 하나님 앞에 모습이 본래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답이 좀 시원치가 못합니다. 다른 이유를 조금 찾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주셨대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면 이 웃사의 집, 지금부터는 우사의 집 안 하고요. 그 위에, 제일 위에 어른 때부터 시작하면 그게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러면 이 괴가 얼마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어떻게 해서 이 괴가 들어가게 됐는지 과정을 참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또 사무엘 상 6장 7장 이쯤에 그 기록이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괴가 뺏길 때가 언제였는지를 혹 기억하시나요? 누구 시대에 이 괴를 뺏겼죠? 블레셋에게? 엘리 제사장의 말년 때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적이에요. 기억하시죠?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엘리에게 뛰어가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 직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실로가 파괴되고 괴는 빼앗기게 되고 죽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요. 그때 괴 빼앗긴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다윗이 이 괴를 옮겨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아마 10살, 10몇살 정도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때 뺏겼어요. 뺏겼다가 그 한 1년 만에 돌아온.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무엘이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세웠던 사울왕도 40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쫓겨다닌 기간, 유다의 왕이 되고도 7년 몇 개월 쫓겨다녔고 통일왕국이 되고도 아마 여러 해 지났을 겁니다. 몇 년쯤 지난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뺏겼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죽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한 80세에 죽었다고 칠 것 같으면요.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도 한참 더 갔으니까 세월이 꽤 됩니다. 대충 짐작컨대 한 70년, 80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그 착각을 하거나 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아비나답의 집에 걔가 가서 오래 20년을 머무르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20년은 다윗이 옮겨올 때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기간까지를 20년으로 봅니다. 안 그렇게 그 20년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 7년 6개월 그리고 왕이 좀 더 되고 난 다음이니까 이리저리 꽤 맞춰보면 한 70년은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80년, 70년 내지 80년 정도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한 70년 넘게 있었습니다. 이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70세 넘은 노인네하고 이제 겨우 돌이 될똥 말똥한 어린애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기간만 비교하면.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집은 엄청난 재난이 닥쳤고 오베데돔의 집에는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기간 갖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난 하나님을 섬긴 지 70년째다. 너 얼마냐? 하니까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본문에는 우사가 그 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 선지자의 그 사사 엘리의 말기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전쟁 때 자꾸 패하는 거예요.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요,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싸웠다는 걸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어요. 사기가 바짝 올랐습니다. 자, 이제 됐다! 이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야, 저거 왜 저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에라이 붙어보고 죽자.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져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가는 곳마다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앞에다 갖다 놨더니 이 신상이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앞에 구부러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성으로 옮겼더니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너 가져가라. 이리저리 막 돌립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폭탄 돌리기하고 비슷해요. 이게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렇게 돌리다 안 돼서 결국은 이거 이스라엘에 도로 돌려주자.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인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실험 과정에서 이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왔던 작은 성읍 이름이 베세메스였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싶어서 그걸 열어본 겁니다. 그 바람에 70여 명이 죽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너가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간 곳이 기랴앗 예아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지명은 6장 2절에 보시면 발레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랴앗 예아림하고 같은 지명입니다. 가져와서 자 어디다 둘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이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두었는데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산 속에 있는 건지 다른 번역을 보면 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접근하지 않는 그곳 아닐까 싶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넣어놓으면서 아들 엘리아살을 거긴 분명히 엘리아살이 나옵니다.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 궤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조심해서 모셔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건드려도 안 되고 열어봐도 안 되고 큰일 난다. 여러분 여전히 폭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탈취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완전히 폭탄 돌리기 한 거예요. 그러다가 덜에 그냥 방치해놨다가 이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도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무도 가까이 와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지가 70년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을 때 그 궤를 돌보는 사람이 이름이 지금 웃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들이 그 사실은 복수형인데 손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70년이 지났으니까 손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말하자면요.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들어가서 대를 이어서 거룩하게 구별해놓고 그 궤를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내용을 참 알 수 없는데 그 아마 잘 모셨기나 못 모셨기나 70년이나 70년 넘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봅시다. 역대상 13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13장 14절 역대상 1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아비나답의 집의 이야기와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비나답은 아들 하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모셨다고 그랬죠? 오베데돔은요? 예? 그의 가족과 함께 한 아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모신 게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쉽게 말하면 온 가족이 그 궤와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아비나답의 집과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이젠 추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우사가 그렇게 해서 죽은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답을 찾아낸 사람이 다윗도 몰랐던 일인데요. 원인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도 오베데돔이 그 답을 알아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까 오베데돔의 집안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오베데돔이 생각해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궤를 움직여보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경우에 따라서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오베데돔의 집앗은 처음에 말씀드린다 이거 궤를 운반해가는 고앗의 자손이거든요. 고앗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해냈을지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저걸 운반할 때 반드시 메고 옮겼다 하더라. 그 생각을 하고서는 아 이게 잘못일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이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는 걸 보고는요.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려 하지 않을 때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나마 오베데돔이 깨닫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자진해서 진 십자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모셔놔놓고 자기 입에서요 온 가족이 함께 있었더란 얘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있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걸 비교해보면 아비나답의 집안에서 잘못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이 궤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모셔야 한다는 것 그걸 알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어야 하는데 그는 이 궤의 의미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효도를 제대로 하려면요. 그 부모님들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안 됩니까? 부모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도요. 그걸 폭탄처럼 여기고 이 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저 두렵기만 하고 그냥 뒤에다가 뒷방에다가 넣어놓고요. 접근금지. 쉽게 말하면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다는 얘기죠. 늙은 부모를 모시면서요. 겉으로는 효도를 다 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런 심정이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속마음이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한 아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야 이건 네가 맡아라.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요 하나님 다 제쳐놓고 자기들대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내가 할게, 너는 공부만 해라 이런 거죠. 교회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학교 가서 공부나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보고 우리 아들한테 복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역할 분담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만 딱 구별해서 너 요거 잘 하나님 잘 모셔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사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하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우사를 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지는 아무도 생각을 잘 안 해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엘리 시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러우셨는지요. 엘리 시절에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엘리 시절에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어떤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여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탈취해서 자기들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잡아왔습니다 하고 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 지금 여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 우습긴 하지만 하나님의 가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싫으면요.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가 먼저 빼가 찍어먹고 이 판국이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기서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잡혀가셨는데,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지방을 혼내는 거는 그건 뭐 당연지사죠.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요. 뭔데 그 뚜껑을 열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에 성소에 모셔져 있을 때는요,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재물을 들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배웠던 궤입니다.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가요. 이 저고리 밑에 딸랑딸랑하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서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던 그곳에 있던 궤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거룩하게 모셔졌던 그 궤가 그 궤가 돌판에 놓여졌고 이게 뭔고 싶어서 열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서러움 당했던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70년 동안 뒷방 늙은이처럼 처박아 놨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서러움을요, 자식에게 이런 서러움 받으면 몇 년이나 견디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가만두면 괜찮을 텐데 다윗이 와서 모셔간다고요. 수레에 싣고 들끈거리고 가는 겁니다. 소가 왜 뛰었겠어요? 소에게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사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픔을 먼저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해야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큰 사랑 베푸셨고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요 조그맣은 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리니까 부린들 뭐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 간다면 내게 당하는 아픔이나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겪으신 아픔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겪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것이지만 그 마음까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알아요. 자녀에게 매를 한번 대면요. 여러분, 맞은 아이가 아픕니까? 때린 아버지가 아픕니까? 당연히 애가 아프지요. 한 사람은 애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아프지요. 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혹시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었다 해도 매든 아버지가 아파요. 그거 잘 안 잊혀집니다.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갚나요? 혹시나 뭐 좋은 일 하나, 건수 하나 생기면 잘해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죠. 조금밖에 잘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크게 칭찬하고 큰 선물 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누가 포착했는가 하니까 오벳에돔이란 말입니다. 겨우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그렇게 주셨냐? 왜 그래 불공평하냐? 아니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그 긴긴 세월 겪고 오신 하나님께서 매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복을 줄까? 그러고 있는데 오벳에돔이 튀어든 겁니다. 불공평한 것도 아니고 우사가 너무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도록 섬겼느냐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교회 다니고 충성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느냐. 이것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몹시 화를 내셨구나 싶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왜요? 분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갚으시려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사를 치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눈은 우사에게 가 있을 게 아닙니다. 오베데돔을 보셔야 합니다. 왜 우사가 억울하다는데 거기에 자꾸 눈이 갑니까? 우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베데돔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사처럼 사시겠어요? 오베데돔처럼 사시겠습니까? 둘 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한 사람 더 소개시켜 드릴까요? 우사도 싫고 오베데돔도 싫으면요, 눈치 빠른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귀재입니다. 다윗이요. 우사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갔던 다윗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단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바로 뛰어옵니다. 왜 복을 받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알아낸 겁니다. 즉시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잖아요. 얼마나 눈치 빠른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그렇게 평탄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들 같아요. 저도 이 교회의 내력을 잘 모르고 요람만 보고서는요. 아, 참 옛날에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여기 계셨네.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는데 몇 달 지나면서 보니까 이 교회도 이런저런 아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으네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교회를 잘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분들은요. 오베데돔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이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눈치채고 뛰어오신 최근에 오신 분들은 다윗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끝내 알지 못하면 참 불행하지만 우사가 되거나 아니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비웃고 있던 미갈이 있습니다. 우사가 되거나 미갈이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아 누리시든지,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뛰어와서 다윗의 복을 누리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어쩌다가 와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복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있어요. 다윗이 이 교회를 모셔갈 때에 15절 보실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있어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이런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어졌던 하나님의 궤가 오랜 세월 뒷방 늙은이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천대와 괄시를 견뎌왔던 그 하나님이 결국 다윗에 의해서 다시 제 곳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 우사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분노를 참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그 당시에 거기 사람들 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겠구나.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 기억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읽고 뛰어온 오베데돔이나 다윗이 참 복을 받았구나.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석 달 동안 괴를 잘 모셨던 그 오베데돔이 참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사의 죽음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뒷면에 긴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던 그 아픈 세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는 죄를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한 가지 예고를 드릴 테니까 좀 봐오시면 좋겠네요.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붙였는데 이름도 없으면 안 억울한 줄 아십니까?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름 없는 선지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얘기가 조금 기니까 미리 본문을 좀 봐오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